한국 경제사. 한국의 1인당 GDP 2만 8천 달러. 한때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지만 오늘날 한국 경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북한보다 약 19배나 높은데요. 한국은 어떻게 잘 살게 되었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한국 경제사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과 부의 분배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 중에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사회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이외에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극화란 계층별로 나누어진 소득이나 부의 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혹은 양 집단의 차이가 커져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양극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양 계층 간 격차의 확대가 고착화한다는 뜻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분배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2000년 초반 벤처 거품의 붕괴 이후 대기업이 세계적인 시장에서 선전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정체하면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고요.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분배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됩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재분배 정책의 확대 주장이 대두됐다는 이 두 사실은 그 이전의 소득과 부의 분배는 비교적으로 평등했고 계층 간 이동의 가능성도 높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하면서 소득과 고용의 증가로 소득 분배 구조가 꾸준히 개선됐습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는 도시 근로자의 소득 분배 불평등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성장과 더불어 분배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는데요. 해방 이후에는 식민지 시절 형성되었던 경제권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 기반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방 이후 한국 경제는 기존의 부와 소득의 집중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물적 기반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부와 소득의 물적 기반은 바로 토지였습니다. 1950년부터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인해 토지의 불평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요.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의 모든 입후보자들도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슬로건을 외칩니다. 식민지 시절 늘어난 소작농들을 비롯한 농민들이 해방 직후 지주주에 대한 거부감과 토지에 대한 요구는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농지는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농지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농지개혁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의거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농지개혁은 정부가 지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농사짓는 이들에게 밭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당국은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 3정보, 약 9,000평 정도의 토지를 한도로 유상 분배합니다. 농지개혁이 분배에 미친 영향은 농지를 매수한 농민들의 상환 방법과 또 지주에 대한 보상 방식, 그리고 결과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분배한 농지의 상환 방법을 보면요. 분배 농지에 대한 평가를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의 150%로 정했고요. 이를 매년 30%씩 5년 동안 정부의 현물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1950년대 임시토지 수득세와 더불어 농지개혁에 따른 상환도 현물로 부과되었다는 점이 농가에 큰 부담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농지의 매수에 따른 보상 방법을 보면요. 먼저 정부가 지주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합니다. 이후 분배농지와 마찬가지로 평년작 수확량의 150%를 매년 30%씩 5년 동안 정부에 상환하도록 하는데요. 지주가 발급받은 직과증권을 기업 자금에 사용할 경우 정부가 융자 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농지개혁법의 애초 의도는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지주가 지가 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해당 연도분의 가액을 지불받게 되는데요. 이때 지불되는 가격은 정부 법정 가격이었고 이는 당시 시장 가격의 4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가증권의 발급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1년 1월부터 시작돼 이후에도 지지부진하면서 지주에 대한 지가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가증권의 실질적인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지가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액면가의 30에서 70%에 투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주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은 실패했고 구례 지주계층은 몰락합니다. 농지개혁을 통해 식민지 시기 농촌사회의 기본 구조를 이루었던 지주제가 해체되면서 지주계층이 몰락하는 반면에 소작농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농가는 고율 소작류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자작농으로 변모합니다. 당시 농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기에 이 농지개혁은 토지 소유의 분배 구조를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 초기인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소득 분배가 약간 개선되었으나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가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실업과 잠재 실업이 만연했던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을 주축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종별, 학력별 임금 격차의 확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감소해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데요. 반면 19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농촌의 과잉 인구가 감소해 직종별, 학력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라는 불균형 성장정책의 실시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고 높은 물가상승률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도 설상가상으로 겹칩니다. 1980년대에는 끊임없는 고성장과 낮은 실업률, 더불어 경제안정화 정책이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특히 1970년대와 달리 1980년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계 실질 소득이 꾸준히 증가했고 계속적인 고성장에 따른 노동 수요의 급증과 이에 따른 저학력 생산직 근로자의 부족으로 인해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된 점도 소득 분배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더불어 나타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의 폭등으로 특정 계층의 막대한 자본 이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 추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이 지니 계수 외에도 소득 집중도, 노동 소득 분배율 등 다른 지표를 보아도 소득 분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그에 따른 실업의 감소, 그리고 물가 안정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IMF의 구제금융과 더불어 혹독한 구조 조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은행의 기업 대출 금리가 20%까지 오르고 기업에 대한 여신 회수가 시작되면서 이듬해 8월까지 2만 개 이상의 업체가 도산했고요. 30대 대규모 기업 집단 중 15개가 해체합니다. 이에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3% 이하였던 실업률은 1999년 2월 8.8%에 달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소득 분배를 일시에 급격히 악화시켜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소득 분배를 시장 가격 기준으로 본 지니 계수가 1997년 0.264에서 1998년 0.293, 1999년 0.298로 급등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추세적으로 악화된 원인으로 7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화, 기술 발전,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가계의 노동 공급 변화,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정치사회 풍토까지 총 7가지인데요.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에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비숙련 노동력이 세계적인 시장에 편입하면서 선진국의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과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정보통신기술 등 표준화된 업무를 대체하는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고급 기술 직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요. 이에 따라 숙련 노동 혹은 고급 기술직과 비숙련 노동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200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 교역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에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이에 따라 국제 경쟁력 또한 약화됩니다. 반면 대기업 중심의 중국과 수직적 분업 관계에 있던 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은 크게 개선됩니다. 이에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진 반면 기업 체수나 고용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비중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도 더욱 심화됩니다. 인구 고령화 또는 소득분배 악화의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1980년대만 해도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40대 후반의 연령대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지는 등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는 가구주의 연령 구조도 크게 변화시킵니다. 지난 30년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노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가 포함된 2006년 조사부터는 가구수 연령이 더욱 크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는 노인 인구와 1인 가구의 비중을 늘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증가시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킵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분배의 악화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가구의 증대에도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한 소득 분배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의 어려움은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는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누리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이중구조가 형성됩니다. 노조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킵니다.